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방송해 드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중독증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교사님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요새 무척 더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계속 덥네요. 자, 오늘은 젊은 주부님 자신의 알코올 사연과 함께 우울증이 중독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역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주부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22살부터 알코올을 시작해서 28살까지 술을 뒤집었을 정도로 마셨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게 된 계기와 동기는 제 성격적인 요인이 한몫 거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타인에 대한 불신, 짜증, 소심함, 이유 없는 분노, 자기 비하 등의 감정이었습니다. 매일 술에 몸과 정신이 절어서 사니 모든 일들이 잘 될 리가 없었고 일이 잘 안 되니 자연 나 자신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좌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무시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이럴수록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또 술을 마시고 또 똑같은 반복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거의 이틀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셔야 됐죠. 거기다가 담배까지 했고요. 현재 몸이 아주 망가져버렸습니다. 진작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더라면 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여자인 제가 술을 그렇게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졌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예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너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은 병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니 제가 병이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오히려 반항심으로 더욱 술을 마셔야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 마음의 분노와 화가 더 커져만 갔죠. 이제는 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저에게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뿐이죠. 이제 걱정은 어떻게 하루하루 몸을 추스르고 살아갈 것인가와 기형이 없는 아이를 출산할지가 걱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피해는 나 자신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잃어버린 돈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한 과거들은 본인이 다시 일구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섭고 처참한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시작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술로 세상을 버티고 살아오신 분들은 남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한과 서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인생에 남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본인이 술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병입니다.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수치심과 망설임을 버리시고 빨리 회복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교사님.
예.
아, 정말 그 자신의 그 술로 인한 처절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담긴 사연인데요. 성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참으로 그 처참하기도 하시고 또 고맙기도 한편 하시고 정말 귀하신 그 사연을 주셨는데 사실 술 마시게 된 동기와 계기는 자신의 간이나 그 장기가 다 망가질 때까지 7, 8년간 그 술을 하시게 된 이면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정말 어려웠을 거에 그런 내용으로요. 그러나 본인과 같은 그 피해 당하고 망가지는 그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다가 사연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이고 아프시면서 남을 위하신다는 게 또 그 임신을 하신 것 같이 사연해 보니까 그래서 태아에 아무런 그 이상이 없기를 우리 모두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동안 알코올 관련 사연을 여러 번 상담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그 사연을 주신 분이 처음에 술을 하시게 되었던 계기와 우울증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울증은 중독증과 비슷한 질병이에요. 상호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즉 우울증세 때문에 중독이 되고 또 중독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울증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우울증세가 먼저냐 또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먼저냐 하는 이런 질문은 마치 우리가 달기 먼저냐 결안이 먼저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중독자 대부분은 실제로 우울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중독자가 되기 쉽다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자 가정뿐만 아니라요. 우울증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 가정의 우울증은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 세계 인구가 63억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10% 내지 20%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죠. 심한 우울증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리고 여성인 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배가 많고요.
네.
또 중독자가 우울증세에 처할 그 확률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3, 4배가 더 높고 또 우울증 치료자 중에서 3, 40%가 실제로 약물 중독자라는 것이 연구가 됐고 한국 인구를 약 4,800만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약 500만 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있고 그리고 미주 교포를 약 100만으로 줄여서 보더라도요. 100만으로 보아도 약 15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여기저기서 고생을 하고 사실 것이다. 이렇게
네,
보죠.
네. 예.
특히 그 중독자는 중독 물체나 행위를 통해서 감정 변화를 추구하다가 감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또 중독 문제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고 불안정한 그 상황을 계속하다가 우울증에 더 처하시기 쉽죠. 그래서 가족들도 중독자들의 중독 행위를 말리고 또 말리며 중독자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배신감에 좌절하신 나머지 우울증세가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독자 가정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우울증에 처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성 교사님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중독증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예, 아 이거 어려운 질문 자꾸만 하시네요. 신경과학자들은 뇌 안에 뇌신경세포 간의 그 생각과 감정을 전달시키는 신경전달 물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중독행위나 약물을 하면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독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뇌신경화학적으로 볼 때 즐거움을 체험한다는 것은 뇌 안에 평소보다 많은 도파민 호르몬이 생성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 안에 도파민이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기쁜 감정, 쾌락 감정을 강렬해지기 때문에 사연을 주신 분과 같이 우울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이나 또는 섹스나 도박, 인터넷 등 같은 중독의 행위를 보이게 하면 뇌 안에서 자동적으로 쾌락을 경험하게 하는 도파민 그 신경 전달 물체가 일시적으로 흘러넘치게 돼요. 플러드에다 오버 돼요. 그래서 격렬한 그 스스로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그러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쾌락하고 또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나 중독 행위를 더해서 자기 체내에 즉 뇌 안에 도파민 호르몬을 자꾸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을 주신 주부님도 제가 술을 마시게 된 계기와 동기는 제 성격적인 요인에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감, 짜증, 소심함, 이유 없는 분노, 자기 비하 등이 감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술이나 이런 걸로다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술이나 다른 중독 행위를 하기 전에요. 우울증이 없었던 사람들이 중독 행위를 하면서 왜 우울해진다고 보세요?
예, 그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만성적으로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를 이제 계속하잖아요. 우울증이 없던 사람이.
네.
뇌 안에 온통 도파민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아닌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 그 일상생활에서 그 즐거움이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그 체내에서 우리가 생산되거든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요. 근데 그런 도파민 생산 체제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죠. 네. 인위적으로 자꾸만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인 도파민 호르몬 생산 기능이 점차로 나빠지는 게 됩니다. 마약이나 도박을 많이 하면요. 그래서 가족의 만류나 본인의 결심으로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독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중독 행위나 알코올이나 이런 거 없이는 이미 체내에 자연적으로 내추럴리 도파민 프로덕션이 약해졌기 때문에 뇌 안에 있는 도파민 신경 절단 물질의 부족으로다가 해서 중독 행위를 했을 때와 정반대의 감정이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극도로 우울해지게 돼 있대요. 마약이나 중독 행위를 할 때보다도.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하죠.
아, 그걸요?
네.
네.
그래서 그 중독자들은 중독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동안에는 평상시에 중독 행위를 하는 시간보다도 더욱 자신에 대한 그 중독 행위를 육체적으로 갈망하게 돼요. 배고픈 것 같이.
네.
그래서 중독 말기에는 자연적인 도파민 생산 체제가 기능이 아주 악화되어 갖고 아무리 약물이나 중독 행위를 자기가 하던 것을 해도 처음에 마약이나 술을 먹지 않을 때 평상시에 자기가 느끼는 그 좋은 감정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말리든 또 당장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도박 게임 같은 중독 행위에 마구 처참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어져 가죠.
네, 성 교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우울증과 중독증 무서운 연쇄 과정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우울증의 처참함과 결과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울증으로 인한 육체적 증상을 볼 때는 식욕감퇴, 수면 장애 같은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증상이고
네.
또 즐거움을 상실, 좋은 일을 보고도 좋게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또 그런 우울한 기분 등을 정서적 증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울증에 처한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 가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감정에 실려서 며칠간 마음고생도 하고 또 지하철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순간 생각해보기도 하고 길에 다니다가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살할까에 대한 고민에 휩싸여서 자신을 죽이고 환한 빛을 모두 막아버리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앉아 울며 불며 에너지가 소비되고 까부러질 때까지 청승을 떨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밝은 생각, 밝은 빛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자꾸 우울하고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는 쪽으로 더 편안하게 느껴져서 캄캄한 동굴 속으로 자신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
이건 굉장히 그런 리얼한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일부 극심한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이나 또는 자해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계속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주요 증상으로 되어가죠. 이렇게 우울증과 같이 우울증 병적인 과정이지
네.
그 일시적으로 단지 감정의 참을성이 없거나 생각이 뭐 성격이 약하거나 이래서 그 이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은 그 뭐 다 뭐 돈도 있고 잘 사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건 병입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은 슬픈 감정이 내면화되는 것이고 무기력함과 자기 멸시 등 자존심이 낮아지는 감정 장애로 그 자신의 정서적, 인식적, 생리적, 사회적 모든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 절망감에 휩싸여 갖고 자살 생각을 해본 그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무려 요새 30%나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정서적 기류가 뭐 아침에 도박하는 아버지가 출근할 때는 오늘 꼭 온다고 해서 좋았다 갔다가 저녁에 또 도박하러 가시면 애들이 다 까부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자녀들은 가정에서 굉장히 우울증으로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경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또 다시 중독자가 될 네. 위험이 크죠.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거네요.
네, 배우게 되고 환경이 벌써 우울해지는 거죠.
네.
가족 전체가.
아, 네,
부부님이 싸우고 엄마가 막 가슴을 치는데 애들이 웃을 수도 없고 TV도 못 보고
네.
그러죠.
네. 네. 가끔씩 선교사님께서요.
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자각 점검하는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예.
자, 우울증을 자각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질의 문답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 워낙 뭐 심리학 상담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요. 네. 아래 자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보시면은 대략적인 그 자신의 우울증 정도를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한번 네. 실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자, 예인지 아니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대부분 동안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입니까? 두 번째, 일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습니까? 셋째,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거의 매일 너무 많이 잠을 자십니까? 넷째, 체중이나 식욕이 현재 줄어들었습니까? 다섯째, 마음이 동요되거나 행동이 느려졌습니까? 여섯째, 거의 매일 피로를 느끼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이 쓸데없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주의식 감정에 처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사고 능력이나 집중 능력이 감소되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반복적으로 자살 계획이나 자살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상 아홉 가지 질문 중에서 네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치료가 필요하신 것으로 보셔야 하며, 우울증 증상이 심한 사람은 조속히 그 심리 상담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십니다.
성교사님, 네. 그 중독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은요, 네. 그 일반적인 우울증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독 과정의 우울증 회복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그 우울증 그 회복도 중독증 회복 방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즉,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문제를 인정하시고 단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과 같이 먼저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한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술, 마약, 도박 이런 흡연 같은 것으로도 우울한 마음을 잠시 달랠 수 있어서도 이들 중독 물질의 행위를 지나치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우울증은 더욱 악화를 되고 과도한 중독 물질 사용이나 중독적인 행위는 뇌의 화학 물질을 자꾸만 변형시켜서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또 균형 있는 건강식품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해서 그 육체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시면서
네.
사교적인 모임, 소셜라이즈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외로움 안 되신가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방송하고 있는 12단계 회복 모임 같은 걸 자주 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서로가 디스커션하고 또 심리치료 등을 하시고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력하시는 게 좋고 미국에는 1985년도에 이미 우울증 환자들끼리 모이는 회복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12단계 회복 모임으로서 이제 기술을 두는데 미국에는 약 30개의 모임이 있는데
네.
아직 한인사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어디에도 이런 모임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 실정입니다.
네. 그런 그 회복 모임은 있잖아요.
네.
예.
있는데 이제 그런 우울증의 전문적이 아닌 거죠.
아,
예,
네,
우울증 환자만 도박은 예, 도박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할 때 모두가 12단계를 하면 되니까
네네.
여기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흔히 우울증 하면요.
네.
의뢰 그 심리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 중독자의 우울증 치료 또 심리 상담 약물 치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심리 치료자들은 과거에 본인한테 쌓인 억압된 감정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학습과 때로는 항우울성 약품을 처방해서 치료를 병행하죠. 그러나 약물 치료만으로 우울증 완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약으로는 우리들의 그 생활 변화까지는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 그래도. 그래서 중독증과 우울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약물 치료는 우울증이 아주 심할 때만 하시면 좋겠고
네.
대부분 항우울성 약품 효과는 복용한 지 한 3주 후에는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도 한 달 이내에는 별로 좋아진 느낌은 못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지러움, 구강 건조, 변비, 시력 부진 혹은 성욕 감퇴 같은 것을 이제 그 약의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는 항우울성 약물 복용으로 그 중독증이 또 다르게 재발될 위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중독증을 잘 아시는 심리 상담자님들은 우울증세인지 금단 증상인지를 이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대개 상담을 시작한 지 한 2, 3주 동안은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그 약물을 투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울증이 뭐 확실히 증세가 있고 심하시면 바로 그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요.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좋고 나쁜지 있겠죠? 알려주십시오.
네. 그 주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신경질 나시죠?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래서 네.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올바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네.
첫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리스닝, 들어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도 아 그러냐고.
네.
그걸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아, 네. 예.
두 번째, 지원적이고 동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위에 우울증 회복 기관이나 회복 모임이 있는가를 알아봐서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 우울증에 처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환자니까.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울증에 처한 사람의 행위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 사람이 우울증에 대한 책임감을 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그런 경우에 남편이 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책임감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어린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못하니까 그건 내가 해준다는 식으로 계속 하면 그 사람은 영 못하거든요.
네.
예, 그다음 일곱 번째, 신경질을 내지 말고 우울증에 처한 사람은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원래 참을성이 없고 반사회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죠?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내심으로 대하고 우울증 환자는 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항상 상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우울증과 중독이 어떤 관계에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오늘 많이 아셨을 겁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선교센터의 회복방송을 애청해 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네.
앞으로 회복방송을 좀 다르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것 같으신데요. 어떤 내용이세요?
예, 그 방송 온라인 회복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으로. 그래서 현재는 주로 중독의 위험이나 회복 방향을 지금 좀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방송을 청취하시고 과제를 만약에 따라서 성실히 하시면은 회복 모임에 가신 것 같은 그런 회복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방송을 계속하려면 소정의 경비가 우리가 필요해요. 후원이 잘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도움을 좀 주시면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방송으로 온라인 회복 모임까지 하신다면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근데요.
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회복을 못하시는 많은 중독 가정에 큰 도움이 되어드릴 것은 저도 확신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돕는 분들 반드시 생겨나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아멘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미, 상담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